지난 시간에 우리 솔로몬에 관한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역사의 뒷면에서는 벌써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붕괴의 조짐이 보이는 현상들이 있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지,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은은 보석 측에도 끼지 못할 만큼,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시대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그 시대를 자랑하고 그 시대의 무역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얼마나 많은 외국의 사절들이 금은을 들고 찾아왔는지,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의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물질 중심의 이야기만 했지 그 시대의 신앙생활이 그 시대의 영적인 부흥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그 호사스러운 왕궁 생활, 사치가 극에 달했던 그런 왕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고혈을 짜내야 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고 또 그런 모든 화려함과 번성함이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지 지방에 살던 도시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솔로몬의 전성기의 그늘 아래 있었던 이면의 모습들입니다. 국가 재정이 낭비되었고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외적인 이 화려함에 비해서 내면 세계를 얼마나 정신문화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시대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11장 오늘 읽은 말씀이 오면 갑자기 솔로몬이 몰락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장에서 굉장히 화려했다, 엄청났다, 굉장히 돈 많이 벌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이 정도였다, 방패도 그냥 순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들고 있을 만큼 그랬다, 그런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는데 왜 갑자기 11장에 와서 이렇게 몰락해버린 이야기,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11장 말씀 읽어 나가다 보면 반복되는 두 종류의 말씀이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말씀은 전반부에 2절, 3절, 4절, 9절, 이네 구절에서 나오는 말씀도 공통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네 구절의 말씀, 9절, 14절, 23절, 26절 등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고 그에게 대적을 일으키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화답을 하듯이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고 많은 국내에서의 대적이 일어나서 솔로몬에게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도 3절, 4절, 9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가는데 특히 4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많은 후궁들, 많은 왕비들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종교가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솔로몬이 그런 왕비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의 종교를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 믿음의 시탈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4절, 23절, 26절 등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드디어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는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23절에는 엘리야다의 아들 느손이 솔로몬에게 대적하는가 하면 26절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등지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었고 그 때문에 그에게 드디어 종말로 가는 파국으로 치닫는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그 몰락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들과의 혼인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이라는 것이 요즘 뭐 국제결혼한다는 것이 전혀 나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런 자유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이 뭐 흠될 일들도 절대 아니지만 이 당시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적인 혼합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경고하시고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결혼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부작용들을 염려하신 것인데 문화적인 혼합주의, 종교적인 혼합주의, 소위 말하는 신크레티시즘이라고 하는 혼합 종교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매우 걱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런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고대 왕국에 있어서 왕들이 많은 후궁을 두는 것은 어떤 것이 국력의 자랑이기도 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다윗도 왕비가 10명, 8명, 왕비가 8명이었고 사무엘하 15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적어도 후궁이 10명은 넘었다고 그래요. 그때가 그 시기가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인데 그때 다윗이 피난 가지 않습니까? 피난 가면서 왕궁에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럼 최소한 이 후궁이 10명 정도는 있었다는 거죠. 다윗 시대에도. 그런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왕국들이 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국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처럼 여겨졌었고 일종의 국제사회 관행처럼 그렇게 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비판적으로 기록한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는 첫째는 많아도 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이게 너무 지나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인데 이 가족이 한번 가족 나들이를 가려고 그러면 관광버스를 몇 대를 대절해야 가족 나들이가 가능한 겁니까? 많아도 너무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그런 그 정상적인 왕과 왕비의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도 수많은 나라들에게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보내왔던 여성들을 다 하렘처럼 그렇게 모아두고 귀가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많은 그 왕궁에 이런 사람들을 다 귀족으로 대접을 해야 되고, 다그 예우에 걸맞게 화려한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생활하게 할 주거지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1,000명이 살려면 거기 자기들이 스스로 살겠으면 왕비들이니까 또다뭐 따라붙는 사람들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시골 하나의 면 단위 전체와 인구와 같은 거예요. 그 엄청난 경비 부담, 또 거기에서부터는 도덕적인 붕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둘째, 많은 경우에 그 여인들이 다 이방인 출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 보았지만 모압, 암몬, 헷, 북쪽에 있었던 시돈, 두로 이런 지역에서들 다그 여성들이 와서 나라들이 보내서 또 정략 결혼처럼 그렇게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인 가운데 이방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시면 역대상 3장 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대체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부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한 사람은 예외인데,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다. 압살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반역 일으켰다가 죽은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술 사람의 왕이었던 달메의 딸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압살롬이 자기 동생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을 때에도 자기 외가 쪽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결국 그런 그 혈통적인 문제가 나중에 결국은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많은 왕과 후비들을 두었지만 그래도 이방 여인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 솔로몬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외교적인 목적 때문에 보내준 사람들을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었고 다 종교들을 가지고 와요. 자기 종교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이보다 좀 훨씬 더 뒤의 이야기지만 나중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북왕국의 아합이 왕이 됐을 때 이때 두로와 시돈 왕국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죠. 근데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그 두로 지방에 아주 번성했던 종교인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바알 종교로 가득 차게 되어서 나중에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다 바알에게 절했고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나라 전체를 그렇게 범죄케 만들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시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각기 자기 나라에서부터 오면서 자기 종교들을 다 가지고 왔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여러 신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마치 예루살렘이 신전들의 전시장처럼 종교 박람회장처럼 그렇게 될 만큼 이 엄청난 영적인 타락을 불러오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각기 이방인들과의 결혼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타락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 또 여호수아 23장 등에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이를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셨잖아요. 일천 번제 드리고 난 다음 나타나셨고 성전 봉헌하고 나중에 그 왕궁까지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두번 나타나실 때 공통점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장구하게 되고 이 나라 앞길이 정말 번성하게 될 것인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속히 망할 것이다. 그 경고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 번 반복해서 그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못한 거죠. 너무나 이 화려함과 외교적인 수단과 이런 것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경고하셨던 대로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자신도 몰락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그때의 그 절박함이 일생 유지가 안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어린아이여서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듣는 것도 부족하고 깨닫는 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 절실함과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렸던 이 절대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옅어지고 옅어지다가 나중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이런 몰락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이 뭐 이러저러해서 솔로몬이 이런 잘못을 범했다 그런 정도를 말하지 않고요. 세 번 내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와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럼 묵상이란 깊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묵상이 앉아서 공상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묵상한다고 앉아서 이 머릿속에 온갖 세상 잡다한 생각으로 뭐 오늘 어디 가야 될까지 다 생각, 그게 묵상이 아니고 묵상이란 정말 깊이 하나님 존재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묵상인데 솔로몬이 이런 번잡한 국정의 여러 가지 일들 수많은 외교관계 무슨 뭐 무역관계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묵상 가운데 살았더라면 이런 결정적인 과오를 범할 수 있었을까? 또 그렇게 가다가도 어느 날 한순간 정신 차리고 스탑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비탈길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이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러는데요. 이 사랑했다는 말을 할 때 원래 성경에 히브리어에 사랑한다는 말이 그 여러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말로 오헤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성 간에 가지는 그런 애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다바크라는 말을 사용해서 다바크라는 말은 우리말로 변해서 사랑한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한 여성을 사랑하고 그런 로맨틱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 푹 빠져버린 거기에 매여버린 집착해버린 그런 몰락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이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마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고 7절에는 모압의 가증한 그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네 종교가 등장합니다. 아스다롯, 밀곰, 그리고 그보스, 그리고 몰렉. 네 종교가 등장하는데 이 아스다롯은 이게 5절 말씀해 보시면 시돈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아스다롯은 족보가 좀 있습니다. 족보가 좀 있는데요. 이 가나안의 토속적인 종교인데 이 북쪽의 두로 지방, 가나안 지방, 애굽에까지도 영향력이 갔다고 하는데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메인 종교, 주 종교로 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가나안과 이 북쪽의 두로 시돈 이 지역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종교인데, 흔히 바알을 바알 신 그러잖아요. 우리 바알 나중에 엘리야가 뭐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해 지겼다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 바알 종교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제일 꼭대기 신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엘이 제일 그 대장 신입니다. 그런데 그 엘에게서 부인이 있는데, 우리 흔히 바알과 아세라 그랬잖아요. 아세라가 사실 엘의 부인이에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 신이 이 바알 신, 엘과 아세라 사이에 태어난 신이 바알 신이고, 이 바알의 부인이 아스다롯입니다. 그러니까 신들도 여기는 족보가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뭐 신들이 결혼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대체로 이 농경사회로 전환되면서 번성했던 신이기 때문에 풍요, 다산 이런 것과 관계있고, 특히 아스다롯 신은 전쟁의 여신처럼 여겨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농토는 작고 농경지는 작고 먹어야 될 사람은 많고 노리는 부족들은 많고 하니까 항상 전쟁들이 이 추수 때 생겼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한 9월이나 이때쯤 늘 그 크고 작은 전쟁들이 생겨요. 그것은 농사 지은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크고 작은 부족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다롯이 전쟁의 여신으로 되어서 전쟁을 막아주고 전쟁 이기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아스다롯을 열렬하게 섬겼죠. 그러니까 아스다롯을 섬겼던 얘기는 그 위에 엘과 아세라도 섬겼고 아스다롯의 남편 신인 바알도 섬겨오라고 총체적인 그 종교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옳습니다. 굉장히 성적 모티브가 강해요. 그리고 신전에 신전 창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행위들을 일종의 제2행위로 봤습니다. 그 남녀가 사랑을 나누어서 자식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신이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야 비도 많이 내려주고 농사가 잘 돼가고 그런 일종의 그런 것들을 하나의 종교적인 제2행사로 봤기 때문에 이 종교의 타락과 동시에 도덕적 타락이 찾아오게 되었고 사회 전체가 골마가는 병들어가는 이런 종교가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신은 밀곰인데요. 밀곰. 이 밀곰은 암몬 사람들의 신이었습니다. 성경 지도를 펴놓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 지역에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지금의 동쪽 지역으로 가면 요르단 땅이지 않습니까? 요르단 땅의 제일 남부 지방에 있었던 고대 부족의 에돔 족속이고요. 그 중간점이 모압이고 그 꼭대기가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보시면 남쪽에 에돔, 중간에 모압, 그리고 아주 북쪽에 암몬,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는 데이죠. 옛날 암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장수가 있죠. 그 바세바의 남편이 거기서 전사했던 곳이 암몬성인데요. 그래서 이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북쪽에 있었던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바로 이 밀곰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밀곰 신이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의 신이 또 나오는데 몰렉이란 몰렉 혹은 몰록 그렇게도 말하는데 이 몰록, 몰렉, 몰락 다 비슷한 뜻을 비슷한 발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왕이라는 말도 되고 주인이라는 말도 되고 소금이라는 말도 되고 그 사해를 말할 때 얌하멜렉 그러거든요. 이게 이 소금바다 그런 뜻이고 왕을 말할 때 또는 몰록 그렇게 말해서 왕을 왕이라는 뜻도 되는 그런 단어인데 어쨌든 이 몰록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수식어를 붙입니다. 가정했다. 왜 가정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종교 행태가 아주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몰록 종교의 특징, 밀곰 종교와 몰록 종교가 같은 것인지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두 종교인지 지금도 학자들에 따라 학설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종교의 서로 다른 표현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같은 시대에 존재했지만 서로 다른 신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그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고대 그 비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몰록 종교의 특성이 구리로 신상을 만듭니다. 구리로 큰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 아궁이를 만들어요. 그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 구리니까 금방 시뻘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자식을 아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도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서북쪽에,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전통적으로 화장장이 있기도 하고 또 쓰레기들 갖다 태우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지옥을 연상하는 그런 골짜기가 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여기에 요시야 왕의 시대에 보시면 이 몰록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 말.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걸 다 철거해내고 거기에 종사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처형해서 정화시키는 작업을 했을 만큼 이스라엘도의 종교가 들어왔는데 솔로몬 시대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그모스 신도 말하죠. 그모스 신을 말하는데 이 모압의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그모스 신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시면 그 민수기 21장 19절 29절 말씀에 모압 사람들을 그모스의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모스 신 또 몰록 신 그리고 밀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가장 극단적으로 혐오했던 종교들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니까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혐오했던 그런 종교인데 그런 종교들이 언제 들어왔냐.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솔로몬 시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혼인은 그가 무슨 다른 목적이기보다는 외국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를 많이 가져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쯤에 정말 물질적으로 번영해 가는 것만이 정말 최선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때 미국이 어느 대통령 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에 구호가 그런 구호가 있죠. 이 멍청한 친구야.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당선된 사람은 필 클린턴이잖아요. 물론 문제는 경제죠. 그런데 경제가 경제로서의 진정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경제를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신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 시대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어요. 오늘 돌같이 여겼다고 하니까요. 은은 귀중품 축에도 끼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주셨어요. 엄청나게 주신 그 국가 부가 그런 경제적인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건강하게 사용되어서 정말 그 시대 문명의 꽃을 피우고 이런 일에 사용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천명의 후궁들을 관리하는 일에 자기 사치하고 화려함을 과시하는 일에 수많은 종교적인 신전들을 세워놓고 여러분 종교적인 신전을 세워놓으면 그게 공짜로 운영되는 겁니까? 그걸 운영해가는 얼마나 많은 또 경제적인 부담이 생겼겠어요. 이런 일들을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느냐는 거죠. 그 시작이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나라가 나누어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앞으로 한 지파만 남아있고 나머지 다 지파는 네 신하가 차지해서 나라가 나누어진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결국 그 아들을 로호밤의 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저는 이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했는데요. 많이 착잡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생각. 또 이런 경제적인 번영의 시대에 살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가장 어려웠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절박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만 전심을 다해서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절대신앙, 그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붙잡고 매달렸던 그때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병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해석을 해보는 것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쓴 성경이 전도서이거든요. 젊었을 때 쓴 게 아가서이고 중년에 쓴게 잠언이고 마지막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인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건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다 누리고 다 해봤고 다 즐기고 다 해봤는데 이제 이 몰락의 문턱에서 돌아보고 생각해 다 헛되다. 한 가지만 남는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 지키는 것. 이 한 가지만 남는다라고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가서 그 고백을 합니다. 그거 보면 아, 그때 회개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 어려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일생을 화려하게 살았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못 해본 것 없이 다 해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런 삶이면 무슨 삶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고 지나간 다음에 다음 세대가 잘 되고 우리 후배들이 더잘 살고 우리 자손들의 시대가 더 번영하는 시대가 되고 그런 기초를 만들고 그런 씨앗을 뿌리고 그런 걸음을 주고 그렇게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간절하게 해보는 말씀이었습니다.